저는 복음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빌립보서 설교를 하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그 본문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합당이라는 말은 가치를 의미합니다. 즉 복음에 합당하게 가치 있게 복음의 가치에 걸맞게 시민 생활하라 이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가치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고요.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악시올로지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영어 단어가 있다. 그것도 저도 처음 그때 알았고, 이것이 가치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지금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며 또 주일에는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심플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중요한 현실, 이 실제, 그리고 이 메시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이 순수한 증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결하게,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이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 복음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설교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일정한 한 스토리를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대지를 나눠서 좀 논리적인 좀 설교를 해야 되느냐 뭐 그거보다는 일종의 좀 옴니버스 같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계속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자 스토리 속에 있는 그 어떤 독특한 의미들을 좀 보면서 그러나 이것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 뭔가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결국 복음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될 때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주고 있다. 복음서가. 그리고 사실 이제 좀 앞서가는 거지만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놓고 사실 누구도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마가복음이. 그러나 결국은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고도의 문학적인 이 기술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고 있다. 과연 여기에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뭐죠?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God reigns. 하나님이 다스리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면 해결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요. 아주 미저러블하게 아주 비참함에 빠져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좋은 소식이 선포되었을 때 정말 미저러블한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보고 그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은 죄와 죄성으로 인하여 미저러블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런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 하나님의 reigning, God reigns. 근데 마가복음에 오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이 가치를 순수하게 소유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던지 아니면 교회 성도들마저도, 교회에 심지어는 사역을 하는 저 같은 존재마저도 복음의 순수한 가치를 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복음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치장해서 이것이 뭔가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그맨 얼굴을 보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본질적인 요구를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서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껍질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군림하시거나 우리를 착취하시거나 우리를 압제하시거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살을 떼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사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복음을 선포한다. 이 말은 명사경으로 살, 이 플래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사알, 복음은,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자기 살을 내어주시는 스토리다. 그 순수한 복음의 핵심, 그 속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주심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가장 구체적으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생명을 누릴 수 없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내면적으로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 공급으로부터 떠나서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법이 되어서 살고 있던 인간들이 결국 청하는 죄와 죄성으로부터 인하는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에게 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속으로 화목으로 이끌어져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는 존재들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가치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복음으로 저희들이 사랑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가? 누가 믿음으로 이 복음에 반응하는가? 이런 질문은 누가 마가복음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그 패러다임이 있다면 이것은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비유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비유입니다. 비유가 어떻게 이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해야 되는데, 씨 뿌리는 비유는요, 우리에게 어떤 뭐 대단한 그런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또는 심지어는 여기에 어떤 도덕적인 그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말 통찰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 인간 사회 속의 현상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상을 드러내주는, 그러므로 그 현상을 보았을 때 아, 이래서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드러내주는 일종의 계시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여기에 한 씨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저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이 씨를 뿌리는데 이들이 뿌리는 씨는 동일한 씨입니다. 씨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씨를 뿌리고 저기는 저런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동일한 씨가 모든 곳에 일정하게 뿌려집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너무 제너러스한 분입니다. 풍성한 분입니다. 씨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뿌리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아주 넉넉하게 씨를 온 곳에 뿌려대고 있습니다. 이 씨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즉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처럼 편만하게 뿌려지는데 문제는 뭐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고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 아, 이 말씀의 가치를 받는 대상의 상태가 다르다. 즉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약간의 가치가 있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전혀 믿음의 반응을 받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집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잠시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것에 의하여 눌려집니다. 가시 덩굴에 떨어진 것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밭 옥토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합니다. 4분의 1인가요? 요한 칼빈 선생님이 위대한 말씀의 선생님인데 제가 참 그 당시에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도 해봤습니다만은, 그런데 요한 칼빈이, 존 칼빈이 말하기를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그 퍼센트는 한 20%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굉장히 좀 놀랄 말을 했는데, 그러나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몇 프로나 말씀을 들을까? 믿음으로 반응할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아주 그냥 그 눈을 크게 뜨시고 말씀을 항상 경청하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감동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 예배당이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나 굉장히 고민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칼빈이 과연 그런 식으로 했을까? 어떻게 보면 칼빈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나. 결국 그 현상으로 어떻게 되든지 이제 이 비율로 봤을 때 요 정도밖에 믿음의 반응을 안 하고 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을 한번 또 이제 살펴보면서 어떠한 반응들이 있었는지를 보면 우리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이제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그 예는요, 5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 5장 앞으로 여러분 보시면, 앞부분에 보시면 알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묵상하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묵상하셨을까? 저도 좀 궁금합니다만은, 제 대부분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거라사인에 있었던 사건의 중심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악령에 들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귀신에 들렸냐면 군대라고 하는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이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인하여 이제 치유받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문의 좀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거기보다는 이 거라사인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라사인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바이올렌트 했는지, 얼마나 이 사람의 그 행동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었다. 예. 소리를 지르며 다녔다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며. 예.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최고의 이 공포는 낮이든 밤이든 내가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나. 이 사람은 뭐 앞뒤 좌우 보지 않고 막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 번 쇠사슬로 그를 묶어놨지만 그를 제어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쇠사슬도 풀어버리는, 끊어버리는 이런 괴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도 안 자나 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사람들이 얼마나 이를 두려워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한 방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문제거리가 되었던 그 일을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라는 것이죠. 반응이. 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더라. 저 사람들이 웬만하면 기뻐했을 것 같고, 저 사람들이 웬만하면 이 상황을 너무너무 환영했을 것 같고, 이처럼 자기들에게 오랫동안 문제거리가 됐던 이 사람을 이처럼 치유해 주시고 정상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에게 식사 잔치를 베풀고 자기들과 오래 머물 것을 요청했음직도 한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렵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Leave입니다. Leave. 우리를 좀 떠나달라. 아무리 엄청난 문제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제거하신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는 것은 leave us가 아니라 leave us alone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믿음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것 fine.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이 디스럽받기를 원치 않는다. 경제적인 삶을 포함해서 아무리 복음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살던 대로 살겠다. 우리는 있는 대로 그대로 가겠다. 아무것도 나는 변하고 싶지 않다. 나의 삶의 패턴을 나는 그냥 유지하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유이신 것이요. 사실 거라사인의 모습 속에는 믿음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게 꼭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신앙의 반응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처음 복음을 영접할 때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마음에 어떤 소명의식이 있고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을 못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하면 제 인생이 꽤 어려울 것 같다. 내 인생의 평탄함을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가 정말 한방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 인생이 피곤해질 것 같다라는 그런 고민에 빠져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실은 헌신하여 리더가 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마저 심지어는 목회자마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불편해지면 어떡하나? 내 인생에 이런 것은 내가 감수하고 싶지 않다.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가면서 그냥 나는 살겠다. 우리 속에 문제를 여전히 품고 있다 할지라도 변화 없는 그냥 익숙한 길을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분이 지금 여전히 있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는요, 제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의 예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평범하게 들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인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감지됐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배척한 이유는 1차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와 별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를 배척했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치 않고 그를 도리어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하나의 이것은 속담 같은 건데 격언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인용하시면서 나도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것. 아, 거기에 무슨 대단한 특별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향에서 존경받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제가 많이는 안 해도 이제 한 과목 정도씩 한 학기에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전과는 달리 요새는 모든 게 다 굉장히 아주 그 efficient하게 효율적으로 다 이렇게 이메일로 전달이 되는데요. 학기를 마치면 학생들이 evaluation을 합니다. course evaluation을. 그리고 course evaluation에 학생들이 기록한 많은 말들을 교수인 저에게 그대로 보내줍니다. 그걸 뭐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줍니다. 학생이 쓴 말을 그대로 보내줍니다. 뭐 이렇게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이밸류에이션을 했는지 제가 다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는 게 원칙이에요. 누가 했는지 모르는 게 원칙인데 어떨 때는 그냥 글만 읽어봐도 누군지 대강 마음이 생각에 잡힐 때는 있어요. 근데 한 이밸리에이션이 왔는데 보니까 유학생이에요. 유학생. 영어가 아주 그 표현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일반 미국에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 같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유학생다운 그러한 문장을 썼는데 그 코스 이밸리에이션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이 클래스를 한국인 교수에게 배우고 싶지 않다. 나는 미국인 교수가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거기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뜻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미국까지 유학을 왔는데 여기서도 내가 한국 사람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겠느냐. 여기서는 좀 백인들한테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속은 상하죠. 제가 그거 보면서. 뭐 잘했다 못했다의 가치 측정이 아니라 You're just a Korean. So I don't want to learn from you. 그게 참 좀 생각하기에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아 그럴 수 있구나.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부딪힌 현실이에요. 그게 굉장히 오랜만에 그런 걸 느꼈어요. 자, 근데 사실 이런 건 좀 하수에 속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는 단순히 너는 나에게 익숙한 사람이니까 너를 무시하겠어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동네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 나오면은 여러분 어떡합니까? 환영하죠. 박수 쳐주죠. 심지어는 뭐 하나 이렇게 배너까지 붙이잖아요. 한국에서는 골목골목마다. 예. 축, 아무개 아무개, 서울대 합격. 붙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 났다고. 그러니까 박수 쳐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나사렛에서 지금 이런 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는 전국구예요. 뭐 예루살렘이고 어디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놀라운 어마어마한 군중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야 우리 동네 참 이건 명예다. 너무 귀한 일이다. 박수 쳐줄 수 있잖아.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이처럼 유명한 사람이다. 박수 쳐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니까 좀 귀담아 듣고 좀 잘 주목해달라.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고 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수는 쳐줄 수 있는데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는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박수는 쳐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종교생활이라는 것에서 약간의 선망이나 약간의 동조 같은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재밌어요. 소그룹도 가면 얘기 나누다 보면 내 속도 좀 얘기하니까 속도 시원해지고 부수적으로 얻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복음의 중심이 그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통째로 복종시킵시오 라는 그러한 부탁이라면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응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핵심을 찌르는 얘기예요. 이거는 복음의 순수한 가치, 이 pure gospel, 복음 플러스 something else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로서 내가 심지어는 이와 같은 한 동네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익숙한 존재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 복음의 그 사실성,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때문에 이렇게 온전하게 복음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들의 믿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게 저는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뭘 이상히 여기실 게 뭐가 있나? 앞에서 비유로 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믿음을 보시고 좋아하시고 칭찬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또 그도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놀라게 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를 그대로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아주 기이하게 여겼어요. 야, 너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니. 저는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세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내 속까지 들여다보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반응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금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반응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주님과의 교통 속에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을 제가 좀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되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여기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거라서 읽진 않았는데요. 여러분이 어제 묵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일종의 왕입니다. 로마의 정권 안에 있는 사실은 큰 힘이 없지만 그러나 지역에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범죄를 했습니다. 어떤 범죄를 했냐면 자기 동생 빌립의 부인을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간음입니다. 간음. 자, 근데 이 헤롯의 이야기가 왜 여기 갑자기 들어오냐면은 이게 세례요한과 관계된 얘기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에 대한 게 아니라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보고 공포감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목을 베어서 죽게 한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는 공포 속에 빠져 있어요. 자, 근데 그 반응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은 이 헤롯에게 당신은 죄를 범했습니다. 빨리 이 죄를 회개하시오. 빨리 돌이키시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여인과 헤롯의 반응이 좀 달라요. 헤로디아는요, 아주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 합니다.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그를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도리어 속이 편한 죄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죄로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그냥 죽여버리자. 근데 헤롯은 좀 달라. 헤롯은 좀 복잡한 심리를 드러냅니다. 자, 6장 20절 볼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참 재밌죠? 복잡한 종교 심리입니다. 예. 요한의 이 질책하는 말, 죄를 지적하는 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는 번민했단 말이에요. 싫었어요. 스트러글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번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일에 대한 사모함이 공존하는 거예요. 듣고 싶어요. 아니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그게 사실은 그리 이상한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있습니다. 뭐죠? 나의 죄에 대한 회개는 없어요. 예. 이거 도려내세요. 도려내지 않아요. 도려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자극을 통해서 일종의 쾌락은 느낀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적당한 죄책감을 유지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분명히 그 죄를 반복할 거야. 실제로 그 마음속에 아, 주님 좀 죄송합니다. 내가 좀 뭔가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속에 꺼리낌은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진 않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것은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내가 어떻게 관계 속에 행동하고 있는지, 내가 아내를 또는 남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내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과연 뭔지, 뭐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숨어있는 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그냥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돼요. 심지어는 죄를 지적할 때 뭔가 마음을 한번 쓸어내주는 것 같아요. 속으로 번민해요. 그러나 구체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헤롯이에요. 이런 마음도 있어요. 복음이 떨어지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순수한 반응이 아니에요. 결국은 떨어진 씨앗을 허비하게 되겠죠. 이들 모두 들여다보면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어요. 거라사인도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어요. 나사렛 사람들도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어요. 헤롯도요.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그냥 딴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어요, 지금. 근데 복음의 가치는 뭐냐? 순수한 거예요. 복음 자체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나가서 뭐하라 그랬습니까?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해 줬습니다. 문제 핵심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떠날 때 너희들은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옷도 두 벌 가져가지 마라. 이게 도대체 뭡니까? 거지 여행하려는 건가요? 도대체 얼마 동안 오랫동안 그들이 나갔을까요?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양식이나 뭐 이렇게 메고 가지 말고 돈 들고 가지 마라. 옷도 엑스트라로 가져가지 마라. 신도 엑스트라로 가져가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오직 복음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 상황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적 마가복음적 관점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있는 대로 하라. 사람들을 만나면 양식 주지 마라. 배낭에서 꺼내가지고 뭐 갖고 있는 거 나누지 말고 너의 돈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엑스트라 신발이나 엑스트라 옷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지 말라. 물론 교회의 사역은 복음의 사역은 또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복음 외에는 주지 마라.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로 하여금 반응하게 해라. 너의 돈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게 하고 너의 양식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게 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엑스트라 옷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게 하고 오직 순수한 복음을 받음으로써 그 복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너에게 양식을 베풀어주고 너에게 잠자리를 제공할 때 받아라. 그러나 그렇지 않고 너희를 거부하거든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신발에 있는 먼지마저도 털어놓고 나와라. 선을 걸어.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미저리 죄와 죄성으로 인한 우리의 미저리를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복음 복음의 반응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혈류증에 걸려서 12년 동안 방황하던 자매가 있습니다. 여기 그는 딴 생각 안 했습니다. 자기는 부정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무리의 사이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무리를 해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그를 만지면 나음을 얻으리라. 확신을 주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셨던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졌을 때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나갔는데 누구에게 갔느냐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능력투성입니다. 당신의 어느 부분에서도 능력이 나옵니다. 당신은 능력이 철철 흐릅니다. 누가 만졌다고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옷깃을 스켰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다. 그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무작위로 갖다 쌓아놓고 아무나 가져가세요가 아닙니다. 여기에 생명수가 철철 흐르니까 마시고 싶은 사람 와서 마셔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냥 그 풍성한 능력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뜯어가라.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인격적인 권능입니다. 무작위한 권능이 아니라 그를 찾는 자에게 믿음으로 이 파이프가 들이댔을 때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놀라운 관계성 속으로 끌고 들어와주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딴 거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어디서 이걸 배웠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회는 이거죠. 은과 금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화려함이나 인간적인 어떠한 컴포트나 재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좀 비상사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혹시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염될까 고민도 하고 또 교회가 공식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오늘 이 시간에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은 다 저기 멀리 집에서 예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사실은 복음의 순수함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여 나의 비참함, 죄와 허물로 인한 비참함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나의 인생을 헤쳐나가겠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